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아침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참 회복된 창조물의 자리, 하나님, 이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이런 특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원하고 저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5번째 시간으로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이렇게 쭉 해오고 이제 12장에 이제 이르렀는데, 12장은 전체적으로 성도의 믿음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라 하는 그런 것으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5절 이후부터 한 11절까지는 달릴 때에 책망도 받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의 문제가 딱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는 과정 중에 책망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 듣기만 해도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는, 좋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징계,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필요한 주제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또이 본문 순서에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듯 하시는 그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여기에 또한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또한이라고 시작한 이유는 그 앞절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앞절과 연관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절 4절에선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한 너희가 뭐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어떤 지적 또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B도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네.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내 아들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징계와 책망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버지와 자녀들의 이런 관계인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건 신뢰 관계입니다. 그렇죠. 물론 교사,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징계를 할 때에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징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입장에서 이제 매를 때리는데, 맞는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이나 또는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맞을 때에 이것이 사랑의 매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랑의 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예전에 그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그 어떤 무자비한 체벌 이런 걸 이제 다 하신 세대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덜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사실 그게 사랑의 매라고 생각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랬어요. 현실이. 정말로 폭력 그 자체였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신뢰관계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똑같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매를 안 대면 그 아이의 혼을 망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리석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회초리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맞는 입장에서는 이건 폭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관계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것이 형성이 안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매를 드셨을 때 우리는 그걸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신뢰 관계를 쌓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또못 깨닫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뭐가 아까워서 다른 걸 아끼시겠냐? 모든 걸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자녀들에 대한 그 어떤 징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지금 징계하려는 분이 생명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시키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뭔가 좀 책망을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때에 그때 잘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는 음성부터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해놔야 그나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기억이 나고 또 나중에라도 또 다시 상기를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책망이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는 그 음성, 그것부터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예. 자, 여기에 이제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잠언 3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앞부분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이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로는 이제 chastening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징계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징계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이럴 때에 내리는 어떤 불이익,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래서 실제로 징계를 받게 되면, 회사 같은 데서 징계를 받게 되면 주의 또는 경고 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전보, 해임, 파면, 학교의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제명,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게 징계입니다. 그렇죠? 또 학사징계, 또 징계위원회, 이런 단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사회에서는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징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먼저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있죠. 좀 불편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징계는 그런 것과는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는 징계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자주 쓰진 않잖아요. 체벌이라는 의미는 좀쓸수 있죠. 근데 가족 간에, 이리 와봐, 너 오늘 좀 징계 좀 하자, 뭐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잘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쓰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징계는 보복적인 형벌이 아니라는 것, 또 정죄도 아니라는 것.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징계는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다, 또 보복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복과 또 형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보복과 형벌, 죄에 대한 보복과 형벌,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내리실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보복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이제 하염없이 눈물이 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그 대상이 히브리 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상기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대상, 지금 히브리서를, 이게 편지인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원래 조상들 대대로 믿고 있던 전통 종교인 유대교,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 그걸 믿고 있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뀐 겁니다. 종교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커뮤니티로부터 받는 그 압박과 그 핍박 이런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런 징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벌 또는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건,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가운데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더 가혹하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의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될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보복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그야말로 교정이에요. 교정. 교정을 위한 것이에요. 되돌려 세우기 위한 어떤 벌, 체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 훈육의 일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이 고통의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따로 할 수가 없는 게 징계를 당하면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도 또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 그거는 다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이건 그러면 모두가 또 하나님의 또 징계 때문에 오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대답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이제 기초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상한 음식 드시면 설사하고 식중독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거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하고 우리가 또 태만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통신호 안 지키다가 사고 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잘했는데도 나는 법을 잘 준수하면서 다니는데도 상대방 차가 갑자기 넘어오면서 사고 당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이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안 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당하죠?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는 연단을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되돌아보면,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만큼 단단해졌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런 케이스에도 속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군대에 가면 이 선임들, 그러니까 이 군대 이 고참들 중에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고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참한테 걸리면 정말 굉장히 어렵죠. 교회 주일에 종교 행사 교회 간다 그러면, 종교 행사 간다 그러면 이 종교 환자 그러면서 때리고 못살게 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대로 하려고 할 때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양이 같은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도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우리 영어 킹잼 성경에서 번역된 이 흠정역 성경, 이 성경을 올바른 성경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교파교회에서 이 이제 정목이 목양자를 이제 이단 뭐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폭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가진 그 어떤 종교 권력을 사용해서 성경대로 하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리대로 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진리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대환란 때에 해당하는 말씀일 텐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사람들이 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할 때에 종교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뭐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렸으면 안 당할 고난인데, 내가 뭐 금전적인 문제든 뭐 어떤 뭐 승진이나 집 이런 문제든 어쨌든 내가 좀 욕심을 부리다가 곤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와 관련해서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고통이 나한테 고통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한테 고통이 왔을 때 이게 모든 게다 징계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징계와 함께 쓰인 비슷한 단어가 책망이 있고 채찍질이 있습니다. 자, 책망이라는 것은 이제 교정할 목적으로 이제 꾸짖는 거죠. 그게 책망이고, 6절에 보면 채찍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자, 이건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채찍질. 그러니까 훈육과 관련해서 제일 센 단어를 여기서 이제 쓰신 것인데, 자, 이 사회가 지금 로마 사회예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사회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하는 이 때가.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의 채찍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범죄자,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쓰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죽끈에 그맨 끝에다가 이제 쇠조각이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촥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이게 참 무서운 단어로 이제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쇠조각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자녀들을 혼내시겠다 뭐 그런 의미로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 이제 그런 이제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좀 무서운 그런 이제 경고성의 단어로 이제 그렇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벌로서의 그런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형벌을 주실 이유는 없다.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채찍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 구절을 한 번만 좀 찾아보십시다. 사무엘기하 7장인데요. 사무엘기하 7장 14절입니다. 전후 문맥은 제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일단 요 내용만 보시면, 사무엘기하 7장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자, 여기 이 나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할때 그가 이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 행할 때는 정말 엄청난 복을 주지만, 그러나 잘못 행할 때는 그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 아마 개혁성경 인생 막대기와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대기로 삼아서 또 사람들을 또 채찍으로 삼아서 그 다윗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녀들과 관계된 그 어떤 채찍 얘기를 할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이 구절을 상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또 이걸 듣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그 다윗 왕 대하듯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영광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하시던 그런 방식,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 대하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구나.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케이. 자, 나중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까지도 보시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부터 하시냐면, 이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나쁜 반응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반응을 잘해야 돼. 너희가 책망받을 때 반응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세요. 그첫 번째가 뭐냐? 주의 징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 despise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멸시로 번역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무시해서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징계와 책망을 계속해서 내가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자꾸 무감각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자꾸 조롱하게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무시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요게 지금 멸시하지 말아라는 똑같은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가 바람직합니까? 그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려는 태도가 그게 바른 태도지요. 징계의 목적이 훈육이니까 배우려는, 그 징계를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거죠. 그걸 히브리서 12장의 9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점검했을 때, 아, 내가 양심에 찔리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징계, 요번에 좀 책망하시나 하는 게 있으면, 아, 그건 당연히 그거는 회개해야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 좋은 반응은 뭐냐면 책망받을 때 낙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까 주의 징계를 멸시하는 게첫 번째 안 좋은 반응이고, 두 번째는 책망받을 때 낙심하는 게 이게 이제 안 좋은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할 때에 이제 영어 단어가 페인트예요. 이제 무너진다, 또는 이제 기절하는 것도 우리가 페인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게 지금 3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진 분들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할때요 기진하지가 요게 페인트예요.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달려야 된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된다. 그런데 달리다가 지치고 기진하면 안돼할 때에 요이 페인트 하면 안돼. 기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낙담하면 안 돼.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이게 통일이 안 됐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돼야만 3절과 지금 그 쭉쭉 이어지는 징계 부분이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달리면서 너희가 기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기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망받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에 너희가 잘 달리다가 기진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징계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못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찮게 여기는 것이 저쪽 극단이라면 낙담하고 그야말로 기절해 버리는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이제 반대편 극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낙담하면 일단 마음이 이렇게 탁 가라앉아 버리면 탁 마음에서 탁 이게 철컹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은 참 의욕이 없고 참 얼굴 빛부터 달라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풀이 죽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자녀들보다 사실 더 힘드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정말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키우던 애를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를 훈육할 필요가 있어서 딱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그 아이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시던가요? 기억 잘안 나시죠? 예. 저는 어제 일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만큼은 이제 어제 일처럼 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녀석이 이게 저렇게 낙담해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아 내가 괜히 저기 뭐야 매를 댔나 그런 후회도 들고 그런데 또 그걸 바로잡으려면 어쨌든 한 번은 또 훈육이 필요했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부모로서는 힘든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책망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탁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내가 감수했는데, 아, 저 녀석이 저러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명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안 돼요. 제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실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징계받을 때 낙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5절에 보니까,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통의 이유하고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 어린아이들은 일단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면 원망부터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때리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자기가 부모가 돼 보면 그때서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훈육이 없는 사랑은 자녀들을 죄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고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책임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제 교정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대우하시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옆집 아이 같으면은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 앞집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걔 잡아다 끌어가지고 징계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고소당하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징계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대우하시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하셨어요. 이것도 한 번만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선상에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인데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얘기는 신약시대 와서 어디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이었어요. 구약시대부터. 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들마다. 이 마다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는 every입니다. Every son whom he recei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very.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모든 아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면 예외가 없이 모든 아들에게 이런 훈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아들에게,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징계하시는 이유 중에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엔 기쁘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슬프게 보여요. 징계가 기쁘게 보이시는 분은 이상한 겁니다. 예,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아요. 예, 슬프게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기고 음미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징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인간 부모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징계하지 않냐.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이제 인간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부족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도 그런 문맥인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 싸우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4편, 요건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거의 다 됐습니다.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사 역경의 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 순간에 징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서 역경의 날을 한참이나 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미리 사전에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역경의 날들, 역경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징계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 땅에서 받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실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있고요. 성령님의 어떤 이 찔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징계와 책망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이제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잘못 대할 때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러니까 심지어 죽는 일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심지어 지금 주의 만찬을 지키려고 했는데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 안에 그 형성돼 있던 어떤 생각들, 사람들이 해주던 얘기, 아, 하나님 이런 분이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진 나와라 뚝딱 하면은 승진이 확 나오고, 그뭐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탑 돌며 돌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돌면. 예,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척척 이루어지는 뭐 그런 식의 얘기만 이제 우리가 듣다가 막상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럼 좀또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건 뭐 너무 너무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키울 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신 것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더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훈육하시는 분이다. 훈육을 안 하시면 우리를 망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훈육하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화내시고 우리한테 맨날 인상 쓰시면서 맨날 회초리만 들고 다니는 그런 분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고 또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태도, 첫 번째 업신여기거나, 두 번째 까무러치거나. 기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낙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면의 말씀 이걸 잘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제가 깨달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강도를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좀 그만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도 누가 많이 맞죠? 어디 때려봐라. 버티는 애들이 끝까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빨리 그냥 아빠 그 회초리 매달려 갖고 아빠 됐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는 애들이 한 대라도 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업신여기거나 낙담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어쨌든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이렇게 교정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마음에 찔리시는 게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아 이래서 저한테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는군요. 찔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잘 이유를 잘 모르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제가 잘못 반응하지 않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 동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